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로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가운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고 또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기쁨을 더하여 주시니 또 할아버지 우리를 대표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감히 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도전하게끔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애굽에서 13년간 노예와 죄수의 생활하며 고생을 당했습니다. 요셉이 한 것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한 것은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따르기 위해서 정직했고 정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상급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었고 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고난을 당할 형과 형들의 후손들을 위해 요셉을 미리 노예로 애굽으로 보내셨고 또 국무총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5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13년의 그 고생과 아픔을 형과 형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고 받아들였고 수긍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자신이 당했던 애매하게 당했던 고난과 고생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해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내가 지금 당하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과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각도에서 보면요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요셉을 보면 자연적으로 생각나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패배라고 보여지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패배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서 이것이 죄인을 살리는 길이요 승리의 길로 회복의 길로 보셨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하나님의 길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거처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먼저 고난받으셨고 먼저 죽으셨고 먼저 부활하셔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만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먼저 고난 받으셨고 부활하셨고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늘나라에 거할 처소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이미 마련된 그 거처를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자리를 차지하시는 그런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은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이는요 그런 죽음과 희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산타바바라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그 사랑의 나눔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사람의 관점으로, 이성의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이 미웠고 원망스러웠었겠지만은 그들을 품을 수 있었고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심지어 위로해주고 격려까지 하며 관계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이 내용이 45장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그런데 45장 3절을 보시면 요셉이 눈물로써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했지만 형들은요 너무나 어리둥절했습니다. 국무총리가 나의 동생이란, 내가 노예로 팔았던 그 동생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고 어리둥절해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진심 어린 이 설득과 또 요셉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지게 되면서, 깨달아지게 되면서 그들은 요셉을 동생으로 맞이하면서 22년간 헤어졌던 동생과의 뜨거운 감격의 눈물에 제의를 하며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던 요셉이 먼저 형들에게 다가섰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는 형들이 그 들은 말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요 누군가가 먼저 다가서야 됩니다. 누군가가 먼저 다가섰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자가 받아들일 때만이 그 관계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더 이상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했고요, 좌절했고요,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보여 주셨어요. 말씀을 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리고 듣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면요 우리 삶에 일어났던 일들,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요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은요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인간의 관점, 내 중심에, 내 생각에, 이성과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이야기를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신 나간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 눈앞에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더라도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믿음의 삶은요 시각을 달리 보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요 내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서서 용서를 구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한국의 이찬수 목사님이 필라델피아에 오셔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 집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권사님과 며느리 권사님이 서로 말다툼했는데 누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먼저 용서해야 될까요? 어르신 시어머니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이 어린 며느리 권사님이 용서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어머니입니까? 아니면 며느님 권사님입니까? 정답은요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이렇게 먼저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먼저 가서 사과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다가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덜 좋으신 분이 그걸 받아들이면은 그 관계는 다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는요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다가갔을 때 우리의 관계는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싸움도 누가 뭐라 할 것이 내가 먼저 미안하다라고 해서 내가 먼저 사과하면요 그 관계는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네가 잘못했는데 왜 너가 사과하지 않느냐라고 우기면은 고집 부리면요 그 관계는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사나바바라 모든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관계 회복할 것이 있다면요 그 속에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먼저 가셔서 화해 손길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이고 그럴 때 그 관계는 회복되고 참된 평안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의 이야기를 믿어 요셉과 그 관계가 회복되는 후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근데 기쁨의 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관계가 회복된 이후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요 가뭄으로 인하여 고난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그 가나안에서 벗어나 먹을 것이 풍부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애굽으로 이주해 올 수 있는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애굽으로 올 때 이주할 때 필요한 모든 것과 또 애굽에 와서 정착할 때 모든 필요한 것들을요 애굽의 왕 바로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에 살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요 가뭄 때문에 양식을 자급자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애굽에서 파는 양식으로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양식을 사왔는데 그 사온 양식을 다 먹고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내기 싫은 베냐민을 포함한 아들들을 다시 한번 애굽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는 것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 가뭄은 7년, 5년을 이상 지속될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왜요?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어려운 상황에 있던 그 형들과 그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서는요 종종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종종 가기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가나안에 왔을 때 그곳에 가뭄이 있자 바로 애굽으로 갔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에 그 가뭄이 있을 때 애굽으로 가려 했지만 하나님을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애굽 땅으로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스릴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 양식이 재배됐을 때 각 지방별로 양식을 비축하고 저장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먹기 위해서 각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몰리면은 그 나라에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주를 거의 힘들게 하고 단지 양식만 팔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요셉이 자기 형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우리 가족이라고 해서 애굽에 와서 살게 했다면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남들은 안 되는데 내 가족이기 때문에 된다라고 했다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쪽에서 사람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만약에 애굽의 왕이 한다면 그것은 그 누가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애굽 왕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22년 만에 만난 것을 듣게 하셨고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움에 사는 그 요셉의 형들을 애굽에 와서 살도록 직접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라고 말한 것이에요. 왕이 직접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형들을 애굽으로 와서 먹게 해라. 좋은 땅에 머물게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요. 애굽의 왕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들도 요셉이 형들을 만난 걸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난 것을 기뻐했다는 의미는요. 이 왕 애굽의 왕 바로의 신하들이 요셉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을 나쁘게 생각했다면요. 요셉의 형들이 만났던 걸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기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왕과 신하들이 요셉을 다 좋게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와서 초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떤 반대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의 형들은 가뭄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릴 수밖에 없었던 그 힘들게 살아야 살 수밖에 없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 떠나 먹을 것이 풍요하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애굽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왕은요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애굽으로 이주해 올 수 있도록 수레를 제공했고요. 먹을 양식을 주었고요. 더 나아가 선물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수레라는 것은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타는 수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수레였습니다. 그리고서 이 또한 애굽의 왕은 이 요셉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너무나 또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은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져오지 못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집트의 제일 좋은 것이 다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웠고 기쁜 일입니까? 이 모든 특혜들은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관계를 회복한 이후 왕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특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는 요셉의 말을 듣고 형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 그것도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받았던 것이에요. 가뭄으로 인하여 고생하며 먹을 것이 없어 힘들고 절망적이고 아무런 살 희망이 없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과 소망과 먹을 것이 풍요한 그 애굽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특혜로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애굽의 왕 바로가 제공한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땅이었습니다. 단지 그것이 애굽의 왕 바로를 통해서, 더 나아가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 그 요셉의 형들이 관계가 회복된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신 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이 땅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한 그 땅으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초대장입니다. 초청장입니다. 이 초대장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따라만 가신다면요, 그 초대장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었던 영원한 기쁨의 평안 안식,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축복의 땅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련하신 그 천국을 향한 초대장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 초대장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장을 놓지 마시고 꾸준히 붙잡으세요. 붙잡고 따라만 가시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아름다운 땅, 가장 좋은 땅에 거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땅을 가게 되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면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학벌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특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고 또 믿음의 삶을 사들이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 능력이 아닌,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업을 마치고 신학 공부를 할 때 저는 무일푼이었습니다. 등록금 낼 돈도 없었고 생활비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 공동체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구역 모임에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묻기를, 신학교 가신다고 하는데 신학교 갈 등록금이 있습니까? 가서 어떻게 살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등록금 없습니다. 어떻게 살지 저 모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신학교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요. 지원했고요. 만약에 신학교에 등록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제가 신학교를 갈 수 없어서 목자가 될 수 없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저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선포였어요. 근데 이렇게 선포한 이후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저희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두 노 부부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양 부모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분들은 두 분 다 정신과 의사로서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양모께서는 은퇴하셔서 되게 거하셨지만 양부께서는 그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식사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저에게 묻기를, 신학교 간다고 하는데 등록금이 얼마냐 물으시더라고요. 얼마다 하니까, 그런 돈이 있냐, 그래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내가 3년 동안 등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고. 그러면은 졸업한 이후 5년부터 할 수 있을 만큼만 갚으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언제까지 갚으라는 데드라인도 없었고요, 얼마씩 갚으라는 것도 없었고요. 5년 이후부터 할 수 있는 만큼, 줄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처음에 거절했어요. 돈을 빌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빌려서 그렇게 등록금을 낸다는 게 상상할 수 없어서 거절했어요.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게 혹시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아느냐,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띵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이 양 부께서 사실은 제가 신학교 가려고 하던 그 해에 모든 것을 다 접으시고 완전 은퇴를 하실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저의 등록금을 대워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3년간을 더 파트타임을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업하던 그 해에 이분께서 완전히 은퇴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이분의 나이가요 84세였어요. 84세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작년에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관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들에게 찾아가기만 하면요, 저희는 그분들 통해서 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살아있는 선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받아 도전을 받습니다. 작년에 갔을 때 이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한테 그 돈 안 돌려줘도 된다고, 우리 그 돈 필요 없다고, 대신 누군가가 필요한 거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그리고 좋은 목사가 되라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3년 동안 등록금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제 능력으로는요, 이 3년간의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제 능력으로는 이런 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분을 만난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특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 그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하지 않았고 내가 상상할 수 없던 방법으로 이렇게 귀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물질을 공급해 주셔서 신학교를 졸업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만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의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특혜로서 많은 것들을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으셨으면 앞으로도 더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전만 주고 오늘만 주고 내일 안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제도 주셨고요, 오늘도 주시고요, 내일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나바바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그 특별한 특혜를 받으시는 그 축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관계가 회복된 이후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은요, 아버지 야곱에게 살아야 할 소망을 준 거예요. 살아야 할 의미와 목적을 준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바로 왕이 준 수레와 많은 선물들과 양식을 갖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당연히 했죠. 그러나 야곱은 그 이야기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야곱은 이 바로 왕이 준 그 수레를 보고 그때서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수레는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 쓰는 그런 수레가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썼어요. 여러분, 왕이 보냈는데 하찮은 그런 수레를 보냈겠습니까? 아니요, 멋있는 수레를 보냈어요. 그리고 왕이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보고서 야곱은 그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그 야곱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미리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와 동행하며 내가 너를 돕고 있다라는 것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는 확실한 증거를 가졌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목자로 부르셨구나. 이제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신학 공부했고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정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정말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길인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신 그 길로 가고 있나라는 것을 뒤돌아보면서 생각하고 의심할 때가 있었어요. 믿음의 길로 왔지만 여전히 의심할 때가 있었더라고요. 뭐지 할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분들을 통해서 나를 이끌으셨지, 아 이렇게 졸업하게 했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지 하는 것들을 기억하다 보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증거들을 기억하다 보니까 그 증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신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 응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있으시다면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힘드실 때, 어려울 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도 응답을 해주셨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라는 걸 기억하시고, 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 동행하심을 느낄 때 우리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 갖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시면요, 나아가시기만 한다면은, 힘들고 어렵지만 의지적으로 나아가신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주신 더 많은 더 좋은 믿음의 증거의 선물들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동시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놀라운 추진력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있으면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재밌게 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을 재밌게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재밌게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힘들게 신앙 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게 신앙 생활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기쁘게 하기를 원하세요. 즐겁게 하기 원하세요. 근데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이 경험이 있으면요, 힘들어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요, 믿음의 증거 쌓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믿음의 증거를 계속적으로 쌓아가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은 믿음 야곱은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기뻐한 거죠. 그래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운이 소생했다는 말은요,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었는데 이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운이 난 거예요. 살아야 할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삶을 살아야 할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삶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삶의 의미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보리라, 요셉을 만나리라 라는 요셉에 대한 향한 굳건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갔던 베냐민과 그 아들들이 돌아올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냐민과 그 아들들이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의심했어요. 야곱은 정말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걱정했어요. 걱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운이 빠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 특히 베냐민도 같이 돌아왔을 때 이 야곱은 기뻐했어요. 너무나 기뻤고 즐거웠습니다. 근데 더 기쁜 소식은 22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그래서 요셉에 대한 소식을 전했을 때 야곱은 기뻤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요, 삶에 소망이 생겼고 삶에 의미가 생겼고 기쁨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삶의 소망과 삶의 의미를 준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에게서 이 요셉에 대한 소식은요, 복음이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없었던 소망이 생겼고 기쁨이 없던 삶이 기쁨으로 넘쳤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계를 새롭게 맺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듣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쁨이 자연적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소식입니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관계를 회복할 때 복음은 자연적으로 우리들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삶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삶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쳤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좌절되었을 때, 낙심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요, 삶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삶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뭔가 새롭게 도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힘들어지고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일에 의욕이 없잖아요. 무슨 일을 하고 싶은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습니까? 뭔가 하고 싶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기쁨이 자연적으로 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부부들은 잘 알 것 같아요. 부부싸움 하면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또 상대방과 대화하기도 쉽지 않고 좀 짜증도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또 사랑한다, 또 이쁘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삶에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남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느끼면요, 관계가 회복되면요, 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기쁨이 넘치고 삶에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의 눈으로만 본다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기도 생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신앙 생활 열심히 했는데, 믿음 생활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생기나 하면 생각하면요, 답이 없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이해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게끔 도와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받아들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 주변의 이웃들과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면요, 내가 먼저 다가서는 겁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 말하고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그러면요, 그 관계를 통하여 기쁨이 넘치고 삶의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게 찾아오시는, 내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한한 특별한 특혜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받으심으로 기뻐하고 삶의 소망을 갖고 그 소망 갖고 주변 분들에게 다가가셔서 나누시고 또 먼저 베푸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자를 통하여 주님 관계 회복이 주는 축복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참된 삶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